출애굽기 17번 메시지 하나님의 요구와 바로의 저항 세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 자신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구출해내기를 갈망하시며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으며 그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부합되는 삶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관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을 각종 형태의 강탈과 사로잡힌 데서 구출하여 그들이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되기를 열망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홍해를 통과한 후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 아래 애굽 사람들의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갖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께로 분별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첫 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에게 강탈되어 있었으며 사탄의 손아귀 아래 속박되어 있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때 그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애굽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분별하고 사탄의 강탈과 애굽에 사로잡은 데서 해방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려고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애굽에 속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오로지 그분과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며 그들의 목적이며 그들의 사업이며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셨습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끌려지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출애굽기는 세상을 드러냅니다. 신약이 세상에 관해 말을 많이 하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림의 책인 출애굽기에 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5장부터 12장까지를 합당한 방식으로 읽는다면 세상 생활에 대한 본성과 의미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일련의 그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요소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관하여 손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있었을 때 애굽에서 가졌던 누림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부추와 양파와 마늘 맛을 상기했습니다. 이 회상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애굽에서 분별된 자들조차도 여전히 애굽의 쾌락을 회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애굽에 있는 생활과 삶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처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계시이며 정체 폭로였습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의 생활의 실질 상황을 깨닫게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재앙들의 결과 그들은 틀림없이 애굽에서의 생활의 실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드러내므로 그분의 백성들이 그것을 미워하고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 가지 재앙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애굽 사람들을 경고하고 처벌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세상의 정체가 폭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땅에 있는 그분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갈망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을 때에야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들이 건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건축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와야 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출애굽기는 세상을 계시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거처를 계시합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생활의 본성과 의미와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대해 정이 떨어지게 하여 애굽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께로 분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처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의 생활 방식을 증오해야 하며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자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바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본다면 재앙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처럼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생활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마취되어 왔습니다. 사탄에 마취시키는 영향 아래 그들은 세상에서의 그들의 생활로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체험에서 세상의 물은 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은 세상 생활의 본성과 세상 삶의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생활의 본성은 사망이며 세상에서의 삶의 결과 역시 사망입니다. 네 번째 충돌. 하나님 편에서 바로와의 네 번째 충돌에서 주님은 애굽의 모든 경계를 개구리로 덮었습니다. 개구리들이 강과 시내와 늪의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올라옴으로써 개구리들은 애굽 사람들의 편안한 생활에 대한 누림을 파괴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얼마나 징그러웠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의 재앙을 보내심으로 주님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누림의 생활이 아니라 지겨운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누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개구리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일강, 즉 세상의 공급의 근원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은 개구리였습니다. 한때 물고기를 냈던 애굽의 하수가 이제 개구리들을 산출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오늘날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 행로를 통해 나는 개구리들로 변해버린 많은 것들을 거두었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하나 개구리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개구리였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 당신이 얻은 모든 것들은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일, 즉 세상을 위한 공급의 근원으로부터 당신이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요인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들까지도 개구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이 개구리로 변할 때 그때야 우리는 세상의 누림이 참된 누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세상의 누림이 참된 누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아주 징그러운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개구리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든 이들에게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그것들은 곳곳에 그들의 집과 침실과 침대와 솥과 반죽통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가신 존재인지, 개구리들의 재앙이 처벌의 형태인가 계시의 형태인가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누림 있는 애굽이 개구리의 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누림에 대한 각 방면은 개구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거절하는 자들은 개구리들의 재앙을 처벌로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편에서 애굽의 술객들은 아론이 그의 지팡이로 행했던 세 가지, 곧 물을 피로 병케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개구리들이 나오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술로 바로의 술객들은 애굽 땅에 개구리들을 끌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구리들을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개구리들을 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누림과 사로잡힘이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적인 교사들도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이 그들을 강탈하며 손상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세상에서의 삶의 참된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어떤 술객들이나 철학자들도 역시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술객들, 즉 세상 철학자들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의 생활이 그들을 강탈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도교 교사들은 소박함과 무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누림은 사실상 사망의 한 형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객들이 개구리들을 치울 수 없었듯이 오늘날의 술객들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개구리들을 치울 수 없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이 철학자들은 개구리들을 나오게 할 수 있었으나 없어지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개구리들에 관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셨으며 개구리들은 죽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합당한 전도자는 개구리들을 나게 할 뿐 아니라 몰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전파를 했을 때 그들에게서 개구리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림이 참으로 성가신 것, 즉 끝없이 괴롭히는 요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켰습니다. 그들이 요구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개구리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상태가 개구리들이 없어진 후에 바로의 상태와 같다는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는 숨을 통할 수 있게 되자 마음을 완강케 하여 모세와 아론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그 부유한 사람들은 개구리들이 없어져 상황에서 해방된 것을 보았을 때 회개하고 주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섯 번째 충돌. 하나님 편에서. 다섯 번째 충돌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론이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을 펴서 그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전에 애굽의 티끌은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밀을 산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서 티끌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극히 짜증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 재앙은 단지 처벌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애굽의 흙이 음식을 위한 밀 아닌 이를 산출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분은 애굽 사람들에게 한 공과를 영 단번에 가르치기 위해 위력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매우 작은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멸망시키셨다면 경고나 생각나게 하는 일이나 계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긍휼로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생활의 상태를 드러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분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칙적으로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애굽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하여 보여주시며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생활이 메스꺼운 것임을 보게 하십니다. 물은 개구리를 나오게 했고 티끌은 이를 산출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상황에 대해 분명해지면 애굽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갈망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물의 본성을 계시하는 반면 이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티끌의 본성을 계시합니다. 먼지가 이가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한 공급의 근원이 결국에는 짜증스러움을 야기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물과 흙을 의존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생명 공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과 흙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사탄은 그것을 취해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에서 타락한 상태 안에 있는 물과 먼지의 실제적인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물이 피가 되게 하셨으며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 세 가지 재앙들, 곧 피와 개구리와 이의 재앙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삶의 본성과 의미와 결과를 계시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자들은 사망과 괴로움과 짜증스러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상이 우리에게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바로 편에서 바로의 술객들은 이를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애굽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손가락만 사용하여도 그들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퍅하고 완고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담은 출애굽기에 묘사되어 있는 그림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피와 개구리와 이의 재앙이 오늘날의 세상을 드러내는 것을 상고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여전히 세상을 당신이 거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간주합니까? 만일 우리가 출애굽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에 의해 인상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애굽을 빠져나오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삶의 본성과 의미와 기초를 계시하는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그분 자신께로 이끌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산에서는 피와 개구리들과 이의 재앙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빛과 계시와 목적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만한 장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과 호렙산에서의 생활은 어떠한 대조를 이루는지, 당신은 피와 개구리와 이가 있는 애굽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충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묘사된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증오하고 거기에서 도망칠 것이며 하나님의 산에 계신 주님께로 모일 것입니다.